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11장에서 계속 남방왕과 북방왕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격려,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많은 어떤 약속 혹은 예언,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경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경고 혹은 예언, 하나님의 작정 뭐 이런 거를 읽을 때 이게요, 마치 산 봉우리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밑에서 올려다보면 산 봉우리가 하나인 것 같은데 정작 그 위에 올라가면 그 뒤에 또 봉우리가 있고 또 봉우리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또 이 약속과 경고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읽을 때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은요, 여러 국면에 걸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이 역사 안에 펼쳐질 때는 여러 파도로 혹은 여러 봉우리가 뒤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다양한 국면으로 그렇게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1차적인 성취는요, 이를테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는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거는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그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를테면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는요, 이를테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성전 혹은 진짜 임마누엘,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혹은 그리고 다시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이런 여러 다양한 국면에 따라서 그것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 어떤 거룩한 봉우리, 혹은 역사 안에서 성취되는 예언의 다양한 어떤 국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요, 이 다니엘서의 대부분의 예언은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여요. 이를테면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 네 뿔 혹은 뭐 표범 등에 나 있는 네 날개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네 명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그 땅을 나누어 가신 뭐 그런 이야기고, 그 중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와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를 토대로 하는 셀류커스 왕조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는요, 셀류커스 중에서 셀류커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에피파네스라는 말 자체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도 보시면,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는 것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완전히 심판을 받을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신으로 행세할 거다. 에피파네스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건데, 너무 이게 아주 고약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에피마네스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인데 에피마네스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요, 이게 얼마나 고약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이거는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런 식으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거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이제 금지하고, 그리고 뭐, 여튼 그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제우스상 앞에서 돼지 머리로 제사를 드리고, 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모욕하고 욕보였는지 모릅니다.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여튼 이 모든 정책의 목표는요, 헬라화 정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복하는 모든 지역을 헬라 문화로 덮으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를테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와가지고 우리말 못쓰게 하고 신사 참배하고 뭐 이러면서 내선일체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 일본 사람처럼 만들려고 한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그리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자기가 정복한 모든 지역을 다 그리스의 문화로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제일 강한 신이었기 때문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 다 헬라 말을 쓰게 하고 헬라 문화를 따르게 하고 헬라 신들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성취된 것 같은데요,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게 다니엘이 경고한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일이 앞으로도 나타날 일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해요. 다니엘이 말한 이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읽으면서 남방왕 북방왕 이게요,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프톨레미와 셀류코스 왕조 사이의 갈등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뚜렷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명확하고 분명하거든요. 이를테면 7장에는 좀 어렵한 것이 8장으로 넣으면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11장에 보면 더 확실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발전하는 거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그러면 남방왕 북방왕 프톨레미 셀류코스면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느냐?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1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것이요, 우리 시대보다 더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요즘처럼 많은 지식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시대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튀르키예 일주일 만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지구의 반대편에 일주일 만에 갔다 오는 거 다니엘 시대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요즘처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요즘처럼 지식이 많아지는, 예전에 여러분 백과사전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요즘 백과사전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백과사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지식이 매일매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요즘처럼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요즘처럼 지식이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은요, 예전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엄청난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어떻게 써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앞에, 죄악 앞에, 혹은 마귀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붙들어야 될 약속은 오늘 본문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호위하는 큰 군주, 아주 힘이 있는 천사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힘이 있는, 큰 힘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데요, 우리 경험은 뭐냐면 또 환란인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환란이에요. 환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 읽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보았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거예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이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운 어떤 연단의 시간들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현실은 환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정말 메마르고 고된 인생의 여정, 여러분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돌보시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이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오늘 본문 1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가운데서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영원히 멸망할 사람도 있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잠들어요. 사람은 티끌 가운데 자는 게 아니죠. 사람은 잠자리를 교회에서 자는 거지 땅의 티끌 가운데 잔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정말 돌멩이처럼 하찮게 여겨졌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을 때는 세상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큰 환난 가운데서 많은 시험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약속 부여 잡고 믿음으로 살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실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의 별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게 도시에 사니까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여러분 해와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은요, 뚜렷한 거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검은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여러분, 검은 밤하늘에 떠 있는 그런 별은요,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인생이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 살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둠에 무릎 꿇고, 세상이 다 자기 욕망 앞에, 세상이 다 죄악 앞에, 세상이 다 세상 풍조 앞에 무릎 꿇어도 우리는 어둠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여기를, 이거를 신천지는 요거를 감추는 거라 그러는데, 간수하고 봉함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수하고 봉함하는 이유는 전달을 잘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수하고 봉함하는 거는 전달을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증인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환난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비록 우리가 티끌 가운데 잠잔다 손치더라도 깨어나서 영생을 얻을 거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종노릇 타고,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요거를 잘 봉함해가지고 잘 전해줘야죠. 힘껏 전해야 돼요. 가르쳐줘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설령 세상 앞에 무릎 꿇었더라도 다시 진리 가운데 돌아와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왜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어떤 약속, 소망, 이거를 경고로 우리에게 전해줘서 다니엘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또 장차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면서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복음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